우리 이사야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 49장부터 우리 55장 안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두 번째 종의 노래를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또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익명의 여호와의 종. 그가 해야 될또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구속하시는 그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질문이 있었죠. 시온의 질문. 우리를 버린 것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쭉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포로민 잡혀 있는 바벨론 포로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오랫동안 이렇게 버려두셨는데 능력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있냐? 구원할 능력이 있냐? 이런 질문 앞에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50장 1절부터 3절은 49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구원할 의지도 있고 구원할 능력이 있다. 근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갔느냐? 나의 의지가 없어서나 베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와 불순종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중간에 이제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종의 롤 모델이랄까요? 오늘 우리가 땅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 종의 본보기의 모습을 여기에서 한네 가지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10절부터 11절은 이 종에 대한 이제 반응. 종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종의 목소리에 청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종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청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반응은 천양지차다.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의 종이 가져야 될 태도와 확신, 즉 종의 본보기, 롤 모델을 통해서 주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또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은 종답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롤 모델, 예수님이 이제 롤 모델이시고, 나중에 52장, 53장 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드러낼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잘 본받아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종이 가져야 될 태도 확신. 자, 4절을 말씀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종에게 종이 갖춰야 될첫 번째 태도랄까요? 갖춰야 될 부분이 학자들의 혀와 학자들의 귀가 필요하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건 학자들의 혀, 학자들의 귀 이게인데요. 여기에 원래 이제 학자들 2번이라고 되어 있죠, 2번. 난하주 보면은 제자들 또는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혀보다는 학생들의 혀 또는 뭐 제자들의 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혀, 이게 훨씬 더 나은 번역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학자들의 귀는 뭐냐면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대로 받는 겁니다. 좋은 학생은 뭐냐면은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또 가르친 그대로 전하는 이런 사람이 좋은 학생이다. 그러니까 이 도제식의 교육에서 누가 좋은 학생이고 배우는 사람인가라고 할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잘 본받아서 그대로 적절하게 가르쳐 주는 이런 귀와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학생이고 좋은 제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종에게 학자들의 혀와 귀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매일을 가르치죠. 매일 아침마다 귀를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셔서 그 다음에 나로 바로 이 종을 가르치죠.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학자 이 학생은 배우는 사람은 먼저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돼요? 잘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로부터 어떤 말씀을 오늘 주시는가?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죠. 이게 바로 학자들의 귀입니다. 학자의 귀, 즉 학생의 귀. 이게 있어야지 선생님이 주신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곤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도움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권면도 필요하고 어떨 때는 격려도 필요하고 어떨 때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될 때는 책망도 필요한데 선생님이 오늘 책망의 말씀을 줬다면 이걸 잘 받아서 이렇게 전해줘야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학자의 귀, 학생의 귀, 또 제자의 혀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야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고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곤고한 자들, 즉 지금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또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지금 너무 힘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속의 길로 그들을 이끌 것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잘 받아서 날마다 받아서 그들에게 적절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종들이 될 때 이런 종을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잘 배워서 또 가르치는 것처럼 여호와의 종인 일꾼도 하나님께 잘 배워서 즉 하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적절하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종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주님의 종이고 또 오늘 여호와의 종이다 말씀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주의 일꾼을 키우는 교회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냐면은 주의 일꾼을 키운다. 어떤 일꾼을 키운다고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 일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 일꾼. 첫 번째는 복음의 일꾼. 즉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을 자세히 가르쳐줄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의 길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구원의 길을 가르쳐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구원의 길을 잘 가르쳐줄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부터 날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전해주는 것. 복음을 잘 받을 때 그 복음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지 않고 어떻게 많은 사람을 구원할 것인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세상의 걸 받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일꾼이 아니겠죠. 그런 점에서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을 잘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겠죠. 말씀의 일꾼, 신구약 66권을 철저히 공부하는, 자세히 공부하는 우리 말씀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66권에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연구하지 않고 여기서 주시는 깨우치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으로 오늘 권면해라 주시는데 그 말씀 듣지 않고 옛날에 30년 전에 들었던 말씀 가지고 아니면 뭐 10년 전에 자기 했던 말씀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면 되겠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신구약 66권을 잘 공부하되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성경을 연구하되 성경이 자신을 연구할 때까지 성경이 이 시대를 연구할 때까지 연구해야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중적 귀 기울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시대의 울부짖음을 들어야 돼요. 곤고한 자들의 울부짖음 이걸 듣고 거기에 적절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침마다 날마다 날마다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는 선교 일꾼을 키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계 선교에 한없이 헌신하는 선교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선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 해외에 나가서 뭐 복음 전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와 다양한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것을 날마다 받는다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막 어디 한 곳에 집중했다면은 지금은 조금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G7이라고 해서 좀 넓혔잖아요. 또 이렇게 했던 전략이 나름대로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할 때 늘 성령께 귀 기울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귀 기울음을 통해서 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선교한다면은 우리가 선교의 일꾼, 하나님 주의 종의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바로 주의 일꾼답게, 주님의 일꾼답게, 복음의 일꾼, 말씀의 일꾼, 선교의 일꾼을 키우되 무엇보다도 학자들의 귀와 학자들의 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종들이 예,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것이죠. 우리 선생님이 누구예요? 주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날마다 듣는 거죠. 이게 학자들의 귀가, 그리고 예, 학자들의 혀가 필요합니다. 근데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잘 들었는데 전할 때는 세상 소리를 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학자들의 혀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자들의 혀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입에서 복음이 나와야 되고, 이 입에서 말씀이 나와야 되고, 이 입에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학자들의 귀와 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우리 조장님들, 네, 여러분들은 학자들의 귀와 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말씀을 잘 받았나요? 우리 교사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섬기다가 오셨던 우리 교사님들, 네, 잘 연구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주님께 받았던 말씀이 있나요? 네, 그 말씀으로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연구도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했어. 근데 뭐 그냥 남들이 해주는 말을 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옛날에 한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 가지고 막 한다면은 아이들을 어디로 인도할 수 있겠냐.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학자의 귀, 혀가 필요하다. 사역자인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저 우리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들, 또 강도사님들, 선사님들은 늘 귀 기울이 있어야 돼.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없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 주시는 말씀 가지고 잘 전달하되 적절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격려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권면이 필요하죠. 어떤 경우에는 불러서 책망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전달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잘 경청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전하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잘 전하는 사람인가? 적절하게 도와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돌아보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게 학자, 학생의 귀, 학생의 혀구나, 제자의 귀, 제자의 혀구나, 이 부분들은 나는 좀 어떤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5절, 6절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주님께서 나의 귀를 여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종을 가리키죠. 종인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믿음의 귀가 된 것이죠. 말씀을 딱 주시니까 이 길에 자기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 딱 버티고 선 것이죠.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이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받은 종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때 삶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 앞에서 그는 그 길을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등, 내 노예들 막 등을 막 때렸잖아요. 예, 그냥 때리는 자들 있으면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 특히 당시에 명예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시대 때 수염을 뽑는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들 앞에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여호와의 종은 주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는 뺨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 이런 강한 맷집. 저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5절, 6절을 한마디로 뭘로 표현할까? 그래서 귀를 어떤 귀가, 그러니까 조금 순한 귀가 필요하다는 뜻일까? 뭐 생각하다가 장사들의 천하장사의 다리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딱 버티고 서 있는 모습. 튼튼한 다리와 강한 맷집으로 지금 자기 막 모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막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딱 버티고 서 있는 다리가 튼튼해. 주님께서 풀무불에 연단한 주석 같은 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의 이 발이 고난의 여정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딱 인도하시는 그 길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길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이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강한 다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께서 주려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예,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이 부분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누가복음 큐티하고 있죠. 제자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이 길은 편한 길이다, 이 길은 순한 길이다, 이 길은 넓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고 이 길에는 인자가 고난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버림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지지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쭉 누가복음 뒤에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등도 채찍을 때릴 때 등도 맡기고 뺨도 맡기고 침뱉음을 당할 때도 침뱉음도 당합니다. 얼굴 가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충분히 예상했던 반응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충분히 예상했던 대접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튼튼한 것이죠. 딱 맷집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자들 전도를 하러 가면은 참 많은 사람은 잘 들어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그렇게만 이야기한다면은, 가는 데마다 다 외면해. 그러면 성경의 말씀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런 방식 아닌 모양이다. 라고 물러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자에게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길이고, 가면은 비난받고, 가면은 뭐, 때로는 모욕당하고, 때로는 뭐, 비웃음 당하고, 이런 길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막상 나가보니까, 진짜, 711명을 만났는데 42명은 들었지만 600 몇 명이에요. 한 70명 정도는 외면한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그럴 때면 어떻게 해요? 아, 나를 막 외면해. 나를 막 모욕해. 나에게 막 수치스럽게 해. 어쨌든 막 진짜 그린더 취급하는 거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아니 내가 그래도 배운 만큼 배웠고 사회에서는 그래도 뭐 어느 회사에서는 부장님이고 뭐 이런 분들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나를 대한 태도가 너무 때로는 뭐 무례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감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예상했던 반응이잖아요. 예상했던 반응. 그래서 딱 맷집 가지고 그 길로 가는 거죠. 어쩌면 뭐 구할 정도가 그렇게 반응해도 10% 정도 들어준 사람이 있다면은 그래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하체 강화 훈련을 열심히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보다 뭐 셔터트랙 선수들도 사실은 굉장히 하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어떨 때는 뭐 이 팔을 탁구 선수는 팔만 늘릴 것 같은데 하체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은 금방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체 강화 훈련 열심히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종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체 강화 훈련. 저는 그것이 믿음의 훈련이 아닙니까? 믿음의 근력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근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가만히 이렇게 시도해보지 않으면 믿음의 근력, 튼튼한 다리는 저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아들이, 이상한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저 아빠를 전혀 닮지 않은, 아무리 저는 뭐 음악적인 재질이 하나도 없, 재능이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은 집에 잘 없어요. 어딘가 보면은 교회 가서 막 혼자서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열심히 지금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하니까 오늘도 보면서 제가 참 신기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기해요. 아니, 집에서 뭐 하는 것도 별로 없고 뭐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잘했을까? 그것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엄마한테 욕 들어가면서 때로는 뭐 아빠한테 무시당하게 가면서 아니면은 왜냐면은 집에 안 들어오니 밤 11시에도 안 들어와 그래서 아니 교회가 니네 교회냐면서 내가 빨리 집에 안 들어오냐고 그랬더만 뭐 했냐 그러니까 연습하고 왔다 그러니 어쩌면은 우리에게 이런 시도들 있잖아요. 계속 연습하는 시도들 저는 이게 강화 훈련이죠. 강화 훈련 믿음의 담력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시도하고 시도하고 시도하다 보면은 이게 사실은 되는 게 아닌가. 우리 다 이곳에 이제 분들, 뭐 의사도 마찬가지고, 한의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좀 이렇게 안 좋아서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침 맞는 일주일에 가서 막 침 맞고 있거든요. 그분은 침 맞고 나면은 또 한동안은 괜찮아져서. 근데 어떨 때는 있잖아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침을 잘 놓게 됐을까?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죠? 이게 혈자리인지, 이게 아니면 이리만 아플지. 이걸 사실은 수없이 실수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한테 해봤든지, 아니면 아내한테 했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지금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명의가 뭐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뭐, 배우분들은 뭐 가만히 있다가 시도를 하지 않고 그냥 나이가 됐어. 딱 이렇게 꽂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튼튼한 다리, 장수와 같은 이 다리는 어디서 나올까요? 하체 강화 훈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시도를 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꾼들이 가는 길에는 모욕과 침뱉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담대. 뭐가 크다는 말이죠? 담이 크다는 뜻이잖아요. 쓸개 담자라면 쓸개. 쓸개는 필요 없는 것일 수도 모르겠다 생각했는데, 쓸개가 커야 된다. 그럴 때 여기서 배짱도 나오고, 거기서, 용기도 나온다. 옛날 우리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담대함이 나오느냐, 이죠. 위대. 위대함은 뭐예요? 위가 큰 건가요? 뭐 성공을 막 배만큼이면 성공할 수 있다. 우리 생각에서 위대함이 그 위장인 거 정확히 모르겠네. 어쨌든 근데 담대함은 열심히 좀 하다 해야지 이게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등과 뺨을 내어줄 수 있고 막 얼굴까지 가리지 않을 수 있는 이 담대함. 사람들이 막 모욕하고 막 고난을 막 줄 때 우리가 처음에는 막 같이 막 맞짱 뜨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주님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연습하면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잘 듣고 계속 시도함으로 튼튼한 하체, 믿음의 다리를 가지고 나아간다면은 결국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태도를 견제하는 것은 중요하겠다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여기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도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이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고난의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 자,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는 태도 이게 뭐냐 이제. 그래서 묵상을 해보고 부싯돌 불을 켜는 돌인가 아니면은 뭐 어떤 돌인가 잘 몰라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부싯돌같이 얼굴을 굳게 했다는 뜻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싯돌이 충격을 받아도 쉽게 깨지지 않는 것처럼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나타낸다. 아, 똑똑한 놈이에요.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태도, 인내와 결단력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아, 맞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그냥 받았습니다. 받아서 오늘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굳은 결심으로 그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나아가는 이 부싯돌 같은 그 얼굴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바로 맨 앞에 나와 있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도우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나를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도움을 주세요. 그러니까 되게 부싯돌 같은 탁 빛나는 얼굴로, 밝은 얼굴로, 또는 불꽃 같은 눈동자와 같은 이런 딱 전혀 겁먹지 않는 얼굴이죠, 이거는. 그 얼굴로 딱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큐티 혹시 보면은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에 이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길이다. 아,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제는 왕으로 등극한다 생각하니까 여전히 왕으로 가는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사마리아 저것들, 예, 불을 내려서 좀, 멸할까요? 막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은 이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유 때문에 반대하거든요. 뭐냐면은 당시에 막 정치적으로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상극이었으니까 그래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오해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로 그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딱 지지를 받았습니다.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통해서 또 지지를 받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셔야 됩니다. 출애굽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죄와 사망의 저 권세에 갇혀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힘 가지고 부싯돌 같은 얼굴로 쫙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일꾼은, 주의 종은 바로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태도, 부싯돌 같은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주변에서 조금만 흔들어도 이리저리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과학에서 옵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이 말씀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아니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날마다 힘 주실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성도 여러분,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가입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이제는 내가 붙었기로 결단했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사람들이 나오죠. 사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가입한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꾀를 써서 계략을 꾸며서 하나님 앞에 가입해서 그걸 나중에 알고 여호수아가 막 저주를 사실은 내리는데 또 하나님 편에 가입하기 때문에 아마 그들에게 또 복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해서 이제는 여호와 이름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나무 패고 이제는 물 긷는 그런 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0장에 가면은 이제 기브온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지금 예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가. 다음 주 할 건데. 예.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편에 가입한다면은 뭐 이 구장에서 아,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 묻습니다. 거짓말, 사기치고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가입했다면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길이 좀 비록 고난의 길이랄지라도 제가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기간 동안 주의 일꾼으로 걸어가는 동안 주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주의 종으로 이 길로 걷고 있습니까? 주의 일꾼으로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제발 얼굴에서 겁먹은 얼굴을 내려놓으시 바라. 부싯돌 같은 얼굴을, 예, 좀 담대하게 결의에 찬 모습으로 한 번 시작했으면 다 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 곰식이란 말 들어봐. 곰식. 이런 말, 옛날 우리 권현아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별명이 곰식이었어요. 예, 뭐 어쨌든 끝까지 가는 건 뭐든지 다 한 번 딱 이분이 막 튼튼하게 잘 가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딱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결단했으면 쭉 가는 얼굴 겁먹지 마시고 세상은 달려들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거예요. 그러나 겁먹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패배하지 않습니다. 승리는 마지막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라. 이게 바로 부싯돌 같은 얼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 8절 9절 말씀인데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한번 나와봐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누가 나를 정죄하냐.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외면적인 모습이었죠. 학자들의 혀, 귀, 그리고 다리, 그리고 또 부시토가 얼굴이었다면은 이 네 번째는 내면의 확신. 아, 이거는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그 확신. 주님이 내 길을 맞다라고 해주신다는 그 확신. 바로 이 내면의 확신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고난을 받으셨죠. 근데 그 고난은 죄가 있어서 고난받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받으신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고난의 길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의롭다 하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을 대적하는 자들은 오늘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고, 옷은 뭐 10년 좀 지나면 다 헤어지고, 또 요즘 옷은 잘 안 그렇습니다만은, 예, 나중에는 뭐 다 헤어지고 여러 가지 닳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좀도 쓸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것처럼 종들도 더 대적하는 자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즉 고난받은 종 예수님을 따라가는 종들에게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 확신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여기려 주실 것이라는 그 내적 확신, 이것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의인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0절에 가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황금체인 기억나세요? 우리 LTC 할 때 기억났던 황금체인 다섯 가지. 예. 바로 미리 아신 분들을,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고, 예지하신 사람들을 예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소명하셨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여기셨고, 의롭다 여기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입니다. 미리 정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고, 마지막 때 주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될 우리들을, 기정사실이니까 우리를 의롭다, 영화롭다, 이렇게 완료형을 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애인은 이미 영생이 주어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주의 백성들은, 주의 일꾼들은 이런 확신 가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정죄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막 생각할 때,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이제 누가 우리의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서 정죄할 자 누구냐? 하나님이 정죄하시냐? 아니다. 예수님이 정죄하시냐? 그것도 아니다. 네가 정죄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럼 사탄이 정죄하느냐? 전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적인 확신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때, 그렇다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그러면 의롭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기쁘시게 여길까? 그걸 생각하면서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우리 6장에서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대로 여기라. 옛날에는 죄가 우리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뭐 시키는 대로는 뭐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또 뭐 둘러대고 부정과 불법을 막 일삼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전에 우리 세례받기 이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받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은 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죄가 우리를 막 유혹할 때마다 우리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야, 내 더 이상 너야? 종 아니야? 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얘기를 받은 의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행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미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걸어가는 이 고난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종들을 향해서 네 길이 맞다. 나중 최종 법정에서도 너는 무죄라고 선언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과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참 많이 욕을 얻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가지 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가 잘못해서. 교회가 잘못해서 받는 욕이라면 들어도 쌉니다. 그렇죠? 교회가 잘못했어요. 교회가 사기쳤고, 교회가 거짓말했고, 교회가 이중 장부를 썼고, 교회 다니는 성도가 밖에 나가서, 뭐, 사람들 뭐 사랑,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뭐 보니까 뭐, 교회 안 다니는 자기보다 술 더 잘 마시고, 이런 모습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교회를 다니든지 말든지, 니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 하면서 막 뒤에서 막 욕을 해요. 그런 욕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도 싸다. 한국교회가 만약 그렇다면 들어도 쌉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 두 번째 욕이 있어도 주님 뜻대로 산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욕이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고난받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희생해요.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 막 섬겨요.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으려고 애를 써요.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어떻게든지 화목하려고 막 애를 써요.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도 일찍 출근해서 뭐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해요.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일을 잘 못하는 부분들을 막 도와주려고 시간을 막 내요. 근데 주변에서 막 이야기해요. 쟤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막 자기 막 저렇게 자기 인생이나 제대로 건사하겠어? 막 이런 욕을 든다면은 그런 욕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욕 들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말고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욕. 그러니까 똑바로 살지도 않으면서 뭐 복음만 전하고 있다. 이때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살면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욕을 당하고 있다면 이것은 개의치 말고 우리는 당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내적 확신. 이것은 옳다. 이 길은 바르다. 이것은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이것은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주의 종들이 가져야 될 태도, 확신.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학자들의 혀, 귀. 학자들의, 배우는 사람들의 귀와 혀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장수, 장사와 같은 다리, 든든한 맷집. 이거 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부시도 같은 얼굴. 좀 겁먹지 말고, 좀 사람들 앞에서 다 빛나는 이런 삶을 좀 살아내는 태도들이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내적인 확신, 담대하게. 이 길은 옳다. 이것은 주님께서 맞다고 허락해 주신 일이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종들이 있다면은, 자,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10절, 11절입니다. 10절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첫째 반응은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이 사람은 흑암 중에 거하면서도 또 빛이 없는 가운데 좀 살아갑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흑암 중에 행하면서 빛이 없는 생활과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종, 이 길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길로 계속 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걸 우리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되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막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받는데 이 사람의 모습은 뭐 땅에서 막 요즘지 고난도 받고 또 모욕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말씀을 딱 청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지금 맥락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구원해 주시고 구속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현실은 되는 게 없습니다. 앞날은 캄캄해 보입니다. 아직도 흑암 중에 있어요. 아직도 빛이 없는 삶의 연속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에 청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계속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구속의 은혜가 넘친다. 나중에 51장에 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반응이 있는데요. 11절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종이 막 이런 네 가지 태도를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또 여호와께서 구속하신다고 아무리 외쳐도 이 두 번째 사람은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띕니다. 자기 띕면서 자기는 자기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불꽃 자기가 피운 불꽃 가운데서 계속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이 흑암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흑암이잖아요. 근데 흑암 가운데 걸어가는데 이런 삶 가지고는 우리가 못 살겠다 해서 자기가 불을 만듭니다. 횃불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하나님의 빛으로 참빛으로 걸어가자라고 지금 종들을 외치고 있는데 야 무슨 소리냐 야 지금 이게 현실에 맞는 이야기냐 차라리 내가 내 앞길 개척할 거야 하면서 자기가 횃불을 만듭니다. 자기가 불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의 귀향보다는 이 땅 지금 보이는 바벨론 땅에서의 영광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앞날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실행하고 자기가 막 길을 만드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의 불꽃 만들고 불 피우고 횃불 들고 막 몸에다가 지니면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횃불로 앞길을 비추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왜?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실 것은 무엇인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라는 선언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눕는 것 그것이 그들이 받을 하나님께 받을 처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네, 1절 3절에서 하나님의 손은 짧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금 다시 사랑하셔서 지금 구원하시려고 한다. 그런데 누구를 보내냐면 고난받는 종, 여호와의 종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서 자기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서 나중에 이제 53장에 가면은 대속까지 대속. 그래서 우리 영적인 죄를 다 이제는 구속하기 위한 대속까지 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막 외치는 그런 종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앞날은 이 종의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한 사람의 반응은 빛이 보이지 않지만은 계속 맞다. 저 말씀이 맞다. 아직 흑암 가운데 있어요. 아직도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종의 목소리가 맞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 맞다. 구원할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저분을 의지해야지 하면서 그 길로 걸어가는 종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목소리는 반응은 뭐냐면은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엑스 소리냐? 그러는 게 이제 세상을 봐라 지금 세상이 어디에 지금 빛이냐? 이들의 삶에는 빛도 없고 흑암밖에 없지만은 지금 여기에는 찬란한 영광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차라리 여기서 내가 내 횃불 만들고 내가 불꽃 피워서 내 길 내가 갈 거야. 내 바벨론에 계속 있으면서 여기서 내 영광 취할 거야. 이렇게 반응하면서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반응이 있다는 것이. 이것은 종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양분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종,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들인데요. 물론 이건 예수님을 이제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를 쓸 수 있겠다. 하나는 종들이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내도 여전히 자기 횃불을 만들고 자기 횃불 가운데로 걸어가겠다라고 반응하는 사람들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어요. 아무리 전해도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아무리 전해도 나는 뭐 내가 지금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난 건들지 마. 내 노터치. 나의 어떤 사람 살아도 나는 노 프라블럼.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발에 먼지를 털면 돼요. 우리 책임 아니에요, 이건. 근데 두 번째. 이 두 가지 반응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종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학자의 혀, 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생각도 하지 않고, 네. 튼튼한 다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시도를 끊임없이 하지도 않고, 훈련도 하지 않고, 그리고 부싯돌 같은 얼굴을 가지고 막 좀 사람을 담대하게 보여야 되는데 늘 막 겁먹은 얼굴로 살아가고 못 봐도 내적인 확신도 없이 이런 사람은 앞날 우리가 죽어봤냐? 우리가 뭐 천국이 있다는 걸 아냐? 늘 자기도 확신도 못하면서 살아간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종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일꾼이라면은 주님께서 에스겔의 말씀처럼 그 책임은 너희들한테 있다라고 말하지 않겠냐?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의 일꾼에 걸맞은 태도 잘 준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정말 대행하고 또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귀가 열리지 않으면은 또 순종하지 않게 될 텐데요. 오늘 귀를 좀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적절하게 좀 반응하게 되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마련될 수 있게 되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